예, 오늘 성경 공부는 경건의 시간을 위해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데오빌로 교회 교인분들의 수준에는 굉장히 베이직한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성경을 읽는 법에 대해서 성경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게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잠깐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이란 이거는 수십 시간을 다룰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 성경이란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의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아주 진리의 말씀으로서 저희들에게 무엇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상황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의 말씀이다. 권위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 14장 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Saving faith. 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이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믿는데 그 이유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의 권위 때문이며 각 귀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행동하는데 곧 명령에 순종하고 엄한 경고에 두려워 떨며 현세와 내세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구원하는 신앙의 주요 역할은 신자들로 하여금 은혜 계약에 의하여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만 믿고 받아들이고 그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제가 여기 요번에 그 포커스 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세 가지 반응.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을 주는 그 신앙의 역할인데 거기에 이제 세 가지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곧 명령에 순종하고 엄한 경고에 두려워 떨며 그다음에 현세와 내세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다. 살아있는 신앙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올 수도 있고 경고로 올 수도 있고 약속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적합하게 반응하는 것이 살아있는 구원을 주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명령에 순종하려는 자세.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그냥 all in, 영어로는 all in이라 그러죠.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밋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딱 이렇게 뒷전에 서가지고 이렇게 팔 이렇게 꼬이고 앉아가지고 어떨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참 은혜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좋으면 하고 그리고 또 convenient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명령 무엇이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으면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미국 교인들이 왔었는데 그 교인들이 홈스쿨을 하는데 거기서 뭐 징글 하나를 배웠대요. 그 순종에 대해서. 근데 순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순종은 참된 순종이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right away, all the way, and the happy way. 제가 그거 듣고 굉장히 도전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듣기 전에는 하면 되지 언제든지 하기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사정이 그러니까 좀 사정이 맞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 애들한테 가르칠 때 보면은 right away 뭐죠? 바로 하나님 명령하시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벌써 그러면 진 거예요.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all the way 끝까지 그냥 명령하신 거 전체 다 그렇죠? 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쁘게 하는 거 그게 참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한테? 아니면 맞지 못해서 저기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정도까지만 그냥 이를 악물면서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그 고귀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right away, all the way, happy way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읽을 때 옛날에 알았던 말씀도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에베소서 5장 그렇죠? 여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들 수십 번 설교를 했거든요. 결혼식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수십 번 설교를 해서 거기 딱 가면은요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가 버릴 때가 많아요. 네? 다 하는 것처럼. 그런데 좀 저 제 와이프랑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씨름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이거를 진짜 순종해야 된다고 읽으면 너무너무나 새롭게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내 와이프를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있나. 네? 제 와이프도 그런 마음으로 읽었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제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제 와이프에게 저기 은혜를 주셔야 되고 저는 제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 그렇죠?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순종에 대한 동기가 달라지는 거죠. 두려움과 또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엄한 경고에 두려워 떨며. 제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계속 설교를 했는데 히브리서는 잘 알려진 게 뭐죠? 구원 역사적 거, 그렇죠? 구약과 신약과 관계라서 그 참 좋은 말인데 제가 그걸 설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경고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다, 천사들보다 뛰어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구약의 제사제도보다 뛰어나다, 그건 알고 있었는데 그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가 뭐죠? 환란을 받고 그 퍼세큐션이 늘어나니까 유대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뛰어나다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뛰어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면 너희들 소망이 없다는 그런 경고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많은 교인들이 그런 경고함을 들을 때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경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렇죠? 그런데 사도바울이 뭐라 그랬죠?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심하라 그랬죠. 이 경고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 받지 못한 다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교회 안들에게 더욱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경고의 말씀들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죄들이 있는지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우상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조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약속들.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성경을 읽고 끝났는데 성경을 한 뭐 얼마 동안 읽어도 끝나고 나서 마음의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너무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게 저를 변화시키질 않는 거예요. 왜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읽은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줄 때 내 것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렇죠? 믿을 사람 없잖아요, 요새. 네? 참 믿을 사람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 이걸 주셨으니까 저 믿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약속을, 그 귀한 약속들을, 그렇죠? 우리가 그냥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면서, 그렇죠? 그 사슴들이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서 사슴들이 시냇물이 갈급해가지고 와서 마시는 건요 목숨 건 일들이죠. 왜? 물이 있는 곳에는 사자들도 있고 악어들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오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귀중한 말씀이라는 거죠. 목숨 걸고 다가가도 되는 그러한 귀중한 말씀을, 그러한 약속들을,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그 소망의 그 기초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삶에 생명감을 주고 생기를 주는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읽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참 놀라운 그 풍성함이, 그렇죠? 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권위의 말씀으로서 이러한 권위를 갖고 우리에 다가올 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잘 반응해야 된다. 두 번째로, 성경이란 하나의 책입니다. 하나의 책.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66권의 책이 있죠. 66권의 책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꼭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스토리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하나의 스토리다. 그렇죠? 스토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전체 메가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전체적으로는 하나예요. 수많은 일화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지만 성경은 한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한 스토리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성경은 역사적 점진성 가운데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스토리가 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시작과 중간과 종결. 그죠? 모든 스토리는 시작이 있고 중간에 그 발전되는 게 있고 종결이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발단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절정,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시작부터 끝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과학책처럼 그냥 저기 그 팩트만, 그렇죠? 그냥 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예요. 시작과 끝이 있는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성경의 시작과 발단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게, 심히 좋게 만드셨다. 그렇지만 이것이 온전하고 완전치 않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와 또 낙원의 모습들이 너무너무나 좋고 너무너무나 아름답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않고 완전치 않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행위의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의 언약이 주어졌다는 건 뭐냐면 시험이 있어요. 시험. 시험이 지나야 돼요. 그 시험을 맞춰야 돼요. 잘 맞춰야 돼요. 이 선악과를 통한 행위의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라이센스를 못 딴 거예요. 아직도 시험을 봐야 되니까. 학위를 아직도 못 딴 거예요. 이거 온전치 않다는 거죠.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행위의 언약을 주셨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고 의롭게 만드셨지만 완전하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그 시험을 거쳐서 영화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유의지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써서 하나님을 추수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드디어 완성이 되고 글로리파이가 된다는 것을, 영화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걸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은 채로 만들어졌다는 것. 발가벗은 채로 낙원에 있었다는 것. 그거 자체도 완성된 게 아니라는 모습이죠. 저기 그 제가 웃긴 얘기지만은 그 누디스트들이 있잖아요. 발가벗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겠대요. 왜? 하나님이 낙원을 만들었을 때 발가벗겨 놓으셨으니까 그것이 가장 아이디얼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왜? 성경을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지만은 성경을 한 책으로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천국에 있을 때 우리를 발가벗겨 놓고 살지나요? 아니죠. 의로 덧입히시죠. 그래서 바위가 벗은 상태로 살았다. 부끄러움은 몰랐지만 바위가 벗은 상태로 살았다는 건 뭐냐면은 의로 의의 옷을 덧입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낙원도 완전하지 않았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갈등이 뭐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의 언약,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그 타락의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과 고난이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 타락과 함께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의 이제 중간에 있는 많은 것들, 그렇죠? 창세기 1장부터 3장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뭐 19장 20절부터 22절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인간이 타락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가 그 스토리의 메인 내용이죠. 중심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종결, 그 이 스토리의 절정, 대단원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처음 섬기는 종으로 오시고 이제 나중에 영광의 왕으로 심판자로 재림하시는 것, 그것이 이제 대단원의 막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스토리의 대단원의 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여기에 해석의 서클이라 그랬는데 이게 뭐 저는 저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말인지. 근데 영어로는 hermeneutical circle이라 그랬죠. hermeneutical circle이 뭐냐면 해석의 서클이다.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서클이래요. 왜?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는 전체를 이해할 수 없죠. 즉 왜 우리가 스토리를 처음부터 읽어야 됩니까? 하나하나 부분들을 이해해야지 다 전체 스토리가 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또 전체를 모르면 한 부분 한 부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첫 번째는 쉽죠. 그렇죠? 부분 부분들을 다 이해해야지 전체 하잖아요.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equals 5.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지 전체를 알 수 있는데 또 전체를 다 모르면은 아니면은 또 전체를 다 알 때까지는 한 부분 한 부분의 참된 의미를 몰라요. 그 말은 뭐죠? 영화를 보시죠. 그렇죠? 영화를 보시면은 재미는 있어요. 근데 중간에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계속 의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의심이 언제 해결되죠? 영화가 끝나면.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냥 읽을 때에는 끝까지 가기 전에 그냥 스토리를 읽을 때에는 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 딱 이르면은 아하, 그래서 영화를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볼 때는 재미는 있었는데 좀 헷갈렸는데 끝까지 보신 후에 그 똑같은 영화를 다시 보시면 새로워요. 그렇죠? 오, 그래서 요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아, 그래서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갔구나. 그런 거를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왜 성경 해석에 중요합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종결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설교하실 때마다 이것이 백그라운드예요. 그렇죠? 구약에 있는 사건들 하나하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왜 그러한 사건들이 성경 안에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 결론은 그 각 부분의 그 의미는 어떻게 안다고요? 맨 마지막의 관점, 그 종결의 관점으로 봐야지, 이 사건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분은 하나님 구원 역사의 종결을 위해 존재하고, 또 각 부분의 궁극적 의미는 그것이 종결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그 사건들의 중요성이 뭐죠?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냥 우리 아브라함처럼 됩시다. 그렇죠? 우리 저기 여호수아처럼 용기를 내서 그렇죠? 용기 있게 삽시다.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왜? 그래서 룻기 같은 거 보면은 그걸 참 알 수 있잖아. 왜 룻의 사랑 얘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나? 끝에 가면 결론이 나오죠. 다윗. 다윗이랑 연결된 거예요. 다윗이랑 연결됐다는 말은 또 뭐죠? 예수님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라합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것이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관점에서 읽을 때 드디어 성경의 참된 의미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러면은 어떤 패턴 가운데 쓰여졌는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그거를 보면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돼 있죠? 구약. 구약은 뭐에 대한 거죠? 구약을 한마디로 저기 그 요약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약속하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하겠다. 그 다음에 복음서. 복음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서들. 어떻게 요약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 그게 구원, 복음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신서. 서신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하세요? 바울 서신서, 뭐 베드로, 요한, 그거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구원받은 자의 삶?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 좋은 얘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 맥락에서 보면은 뭐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약속대로 구원을 하셨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뭐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겠다. 복음서는 뭐냐? 내가 약속한 대로 이렇게 구원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모를까 봐서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렇게 한 거를 설명하시는 게 서신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죠? 왜 예언과 성취의 방법을 써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액시던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명한 인물들은 액시던트들이죠. 네? 그냥 몰랐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죠? 잘난 사람이 나오거나 또 역사의 그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아무도 기대를 안 했는데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죠?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가 오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써 예언되고 그가 하신 사항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벌써 약속되어 있고 그것대로 이루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일한 존재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대로 하시고 내가 했지!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시의 패턴이에요. 자기가 유일하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랑 얘기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잘은 못했지만 이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 구약 하나를 놓고 보면 신약 없는 구약은 이게 완성이 되지 않은 책이에요. 왜냐하면은 비극이에요. 구약은. 그 문학적으로 얘기할 때 아주 기초적으로 문학적에서 얘기할 때 비극과 희극이 어떻게 정의되느냐? 비극은 sad ending이 비극이에요. 슬프게 끝나면 비극이에요. 예? 그 다음에 희극은 뭐냐? happy ending. 좋게 끝나면 희극이에요. 근데 비극이라고 해서 맨날 나쁜 일만 있나요? 아니에요. 비극에는 아주 아름다운 순간들과 좋은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이 비극이 되느냐? 재밌는 순간도 있고 막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도 있는데 왜 그게 비극이냐? 그게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게 다 망가지기 때문에 비극이에요. 그래서 해피한 순간들도 읽으면서도 가슴 아픈 거예요, 더. 해피한 순간들이 더 가슴이 아파요. 왜? 다가올 비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비극이죠.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에 간 사람은 지옥에 가서 도착해서 보면은 뭘 깨닫냐면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너무나 권위 있게 살고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좋은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자기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살았는데 지옥 가서 딱 떨어져 뒤돌아보면 자기가 그 지옥에서 계속 살았구나를 알게 된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그것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자와 그 가난한처럼 이 세상에서는 그냥 무시만 받고 비극적으로 아프고 그냥 괴롭고 살았는데 천국에서 딱 도착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계속 천국에서 살았네. 하나님이 같이 있었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구약만 갖고 있으면 비극이에요. 왜? 성경이 다 끝나는 모습이 전부 다 어떤 모습이죠? 망하고 포로생활 갔다가 돌아와도 포로생활 전과 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구약은 구약이 하나님의 계시라면 구약 자체로서는 완성될 수가 없는 책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비극이에요?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구약은 신약을 필요로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예레미야서 31장에 다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구약 자체가 신약을 바라보고 있어요. 새 언약이 나타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모세 언약 자체가 구약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만드다 그러고 또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시잖아요. 근데 20장에 이제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19장에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순종하면 어떻게 만드시겠다고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그 다음에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시겠다 그랬는데 20장에 와서 구약을 맺으실, 모세와 함께 그 구약을 맺으실 때 반대 방향으로 가죠. 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구약 아래서는. 그렇죠?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아가 자기가 좀 오랫동안 좀 힘이 생기니까 자기가 가서 제사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되잖아요. 우시아가. 나 우리아가 아니라 우시아가.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벌써 하나님께서 구약을 맺으실 때 신약을 전제로 구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거는 임시적인 언약이다. 왜?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왕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새 언약이 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이제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언과 성취. 그래서 성경은 신약이 애드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희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표 유형, 그 다음에 반예표, 엔티 타입이 난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예표라고 막 그랬는데 신학적 요율은 틀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영적 현실을 구약에서 심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표 유형, 그것이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율법이 될 수도 있고 규례가 될 수도 있고 이 예표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예수님이지만 더 뛰어난 다윗. 예수님은 모세와 같지만 선지자이고 왕이고 뭐 제사장의 일을 하지만은 그냥 더 뛰어나신 분. 그리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합과는 다른 왕, 사울과는 다른 왕. 그런 사건들이 전부 다 인물들이 다 예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표는 반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착할 때까지 유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그래서 약속의 땅의 유업, 이런 모든 것이 예표가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땅과 하늘나라의 유업.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그 유업을 받았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는 구약의 예표의 시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성취의 시대에 살아있다. 구약의 가나안 땅과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유업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난 하늘나라의 그 신령한 그러한 모든 유업, 그것을 나타내는, 우리가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서론이고, 큰일 났네요. 그죠? 그럼 이것을 실천을 할 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그러면 질문해야 될 상황들. 이거는 경건의 시간 할 때 우리가 질문해야 될 사람. 첫 번째, 이 본문의 주제가 무엇인가? 두 번째, 이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세 번째, 이 본문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는가? 명령에 순종하고 경고에 두려워 떨며 현세와 내세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이제 본문을 읽을 때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읽으셔야 되는데, 이제 본문이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데 들어가기 있을 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본문이 구원 역사의 어느 부분에 속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구약에 있으면 그 본문의 결론이 신약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룻의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의 결론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위와 말씀, 거기에 드디어 결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이 신약에 있으면은 그 본문의 신약 시작이 구약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창조와 타락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구약의 사건, 율법, 규례, 인물, 기관, 예언,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우리가 구약이 없으면은 예수님께서 행한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한 그 역사들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월절을 떠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때 유월절이 있었다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스토리를 읽을 때에도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나쁜 사람들, 어떻게 레위 지파 또 뭐 이렇게 그런 제사장들이 어떻게 다친 사람을 보지도 않고 그렇게 갈 수가 있나? 나쁜 사람들. 그렇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했죠. 구약의 배경을 그 스토리를 읽으면은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 죽은 사람들을 터치하거나 그러면 자기가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의 스토리가 놀라운 게 그거죠. 율법의 어떤 그 제약성. 그렇죠? 율법이 완전하지 못한 것. 그리고 정말 율법의 그 문자로만 이해하는 그 율법과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의 영. 그렇죠? 율법의 그 정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을 때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 때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어떤 그런 성경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건의 시간 할 때 뭐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그냥 빨리 막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스토리를 다 알도록. 스토리를 많이 알아야지, 아, 이 스토리가 이게 관련이 있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를 알 때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겠는데, 이제 이 성경이 한 책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증명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그다음에 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북엔드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본 것 중에 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 중국 영화인데 Raising the Red Lantern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중국 그 공산당을 좀 이렇게 그 하는 그런 영화인데, 제가 그걸 왜 기억을 하냐면은 그 유명한 그 중국 그 액트레스인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빨간 배경에 여자가 이렇게 예쁜 여자가 나와서 막 화를 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중국말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서타일을 읽어보면은 이 여자가 이제 그 19세기 초기인가? 1900년 초기 그때쯤에 대학을 나온 여자예요. 1학년 되는데 집안이 몰살을 해가지고 이제 첩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화가 뭐냐면은 남편의 얼굴은 하나도 안 보였는데 그 첩 정부인과 첩 네 명인가 이게 마지막 연대 그 남편의 그 관심을 살려고 치열한 접전이에요. 왜냐면은 남편이 그 방에 오면 벌써 랜턴 그렇죠? 거기에 딱 웃고 마사지도 받고 그래요. 근데 이 여자가 대학교까지 졸업해서 자기는 절대로 그런 데 안 한다 그랬는데 이 여자가 점점 더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야. 자기도 남편의 관심을 받으려고 별의별 그렇죠?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 영화가 어떻게 끝나냐면 똑같은 배경이에요. 빨간 배경에 똑같은 여자가 막 말을 하는데 첫 번째 나올 때는 그냥 의기상항해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얘기했는데 여기 와서는 완전히 패배한 운명을 받아들인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스토리들이 그래요. 그렇죠? 발단이 되고 종결이 연결점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똑같은 것 같지만 중간에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가 바꿔진 거예요.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이게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책 한 권이라고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은 발단과 결론이 똑같아요. 똑같은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처음 하늘과 땅 있죠? 새 하늘과 새 땅 있죠? 어둠이 있죠? 구약 창세기 1장에는 어둠과 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창조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은 어둠이 없고 밤이 없죠. 첫 번째는 태양과 첫 창조에는 태양과 달들과 별들이 있었죠. 두 번째에는 태양과 달들과 별들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 첫 번째에는 바다가 있었죠. 그렇지만은 계시록에 가면은 바다가 없다 그러죠. 왜?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의 심볼이기 때문에. 첫 창조, 7일과의 창조 주간이 있었죠. 계시록을 보면은 일곱 가지 패턴들이 계속 나타나죠. 일곱 가지 인, 일곱 가지 나팔, 일곱 가지 재앙, 일곱 가지 대접. 창세기 1장부터 3장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이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인간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 생기죠.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성된 낙원. 그렇죠? 낙원이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지만은 사탄의 침범이 가능하고 사탄의 침범으로 타락되었는데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은 사탄이 침범할 수 없고 타락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완성된 낙원. 창세기 1장부터 3장에는 사탄의 침범이 있었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사탄이 마지막 심판을 받고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와 죽음과 고통이 세상에 들어오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죄와 죽음과 고통이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금지된 열매가 나타나죠. 계시록에는 금지된 열매가 없습니다. 행위의 언약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시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었지만 인간들이 생명의 나무를 먹을 수 없었죠. 계시록에 생명의 나무가 다시 나타나고 그 열매가 이제는 그의 구원된 백성들에게 허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네 개의 강들이 있었죠.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의 강, 생명의 강.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생명의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연합을 이루죠.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교회와의 연합으로 영원한 그러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트랜지션이 있을 수 있는가? 처음과 뜻끝이 똑같은 주제를 나누고 있죠. 그 변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완성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베이직한 거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권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스토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읽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원 역사의 그 완성된 것을 염두에 두고 읽을 때 드디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던 신약을 읽던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읽어도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브라함과 교제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고. 그렇죠? 어떤 것을 읽어도. 근데 어떤 그 아카데믹하게는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많죠. 괜히 아무데나 예수님을 그냥 갖다 붙여들 수 있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실수를 할 겁니다. 어떤 때는 막 아무데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라합이 그 한 빨간 그 옷감 있죠. 그게 예수님이다. 뭐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얘기인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그것이 신학적으로 꼭 돼야 되는지 아닌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그런 실수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목사님과 얘기하고 또 신학책 같은 걸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점점 더 그 발견하는 것이 점점 더 신학적으로 accurate 할 수 있겠죠. 실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너 성경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님도 지금 괜찮아. 나중에 그거 들고 아 잘못 생각했는데요. 그래. 잘 보니까 참 제가 그런 얘기 생각한 게 참 웃깁니다. 그래. 그때 괜찮았어. 하나님 그 사용해서 해주실 것 같아요. 우린 계속 성장하는 거 아무도 완전하게 알지 못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여기서도 제가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것에 주님이 나타나고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점점 더 성숙해가면서 좀 더 우리가 예수님과 바른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